재미와 지식의 오디오라이프 팝빵
본격 사진 인문학 방송 4인방
안녕하세요. 사진 인문학 방송 4인방 두 번째 시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여전히 암울한 분위기. 저희 이제 추석을 샜는데 어떻게 두 분 추석 잘 새셨습니까?
예, 뭐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또 처가댁도 부산이고 그래서 네. 뭐 여행 겸 이렇게 네. 부산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 셋 다 경상도 보리문디들이어가지고 다 경상도 내려갔다. 저는 경주고.
네, 저는 진주에 있습니다. 네.
더 암울해지는 느낌.
저희가 추석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1회 방송을 올렸습니다. 다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들어봤어요.
뭐 여전히 뭐 암울하고 칙칙하던데. 저희가 그 추석 때 1회 일부 방송 올리고 그다음에 수요일 금요일에서 이제 3개 방송 올렸는데 혹시 순위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 순위는 차마 창피해서
창피하다고? 순위 얼마나 잘 나왔는데 선생님 어떻게 순위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그 검색에서 우리 위치를 찾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방송에 750이었습니다.
와 그래요?
네.
오, 대단한데?
민망한데 다운로드 수는 한 100회 정도 됐던데 그 팟빵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방송 개수가 7,000개예요. 7,000개 중에 750이면은 한 10%? 첫 방송치고는 만족한다.
선방했네요. 네.
제 목표가 300위권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300위권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한번 들어봄직한 방송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팟캐 덕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달려보면은 아마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힘내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죠.
진입하게 되면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는 거죠.
뭐 내공 얼마 뭐 이런 것처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저희 순위 상승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별점 남겨주시고 후기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신다면 순위 상승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전체 300위 그리고 저희 카테고리인 취미 분야에서 100위권 안에 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그럼 그렇고 저희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네. 와.
이야. 저희가 뭔데 따로 돈 받고 하는 광고도 아니고 저희 그 카페 회원이시자 스텝 분이신 스토리그래퍼님이 하시는 천안에서 그 음식 장사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세뱅이와 보리밥이라고.
아, 가봤죠, 우리.
네, 저희 지난번에 가서 그때 전 하나 얻어먹고 왔었는데 이게 요즘에 보면은 맛집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수미식회 같은데 가보면은 문 닫기 전에 가봐야 될 식당 이렇게 딱 근데 이 집이 정말 문 닫기 전에 가봐야 될 식당입니다. 스토리그래퍼님한테 죄송하긴 한데 스토리그래퍼님이 지금 장사를 이제 접으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문 닫기 전에 가봐야 될 식당입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가서 맛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그때 세뱅이였나요? 네, 네. 세뱅이라는 음식을 제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 이제 음식 욕심이 있어갖고, 네. 이것저것 다 시켜 먹다 보니까, 네. 나올 때는 세뱅이 맛이 전혀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음식을 네. 섭취했던 것 같고, 이번에 가면 딱 단일 품목으로, 네. 그렇게 한번 먹어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때 이것저것 많이 드셔서 잘 기억을 못하시나 봐요. 네. 저는 세뱅이 맛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정말 세뱅이를 한 바가지 얻어.
그건 네. 기억나. 네.
그 세뱅이란 게 이제 새우라는 뜻인데 새우의 종류인데 그 세뱅이로 만든 뭐 된장찌개 그다음에 뭐 수제비 같은 음식들이 나오는데 천안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천안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문 닫기 전에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전 하나 얻어먹고 이렇게 광고해드리는데.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본격적인 코너 현쌤에게 물어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쌤에게 물어봐
토리야.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질문이 들어왔지?
저희 부모님들이 다 이제 카메라 쪽에서 초보셔서 네. 어머님께서도 이제 카메라를 샀는데 뭐부터 다짜고짜 뭐부터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해주시니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그 카메라 사면 나오는 그 매뉴얼북이나 뭐 사용자 설명서 같은 거 보면 잘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죠. 일단은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려면, 네. 지난 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요즘 카메라들이 오토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인물 찍을 때는 또 얼굴 그림을 그려놨고, 풍경 네. 찍을 때는 산 모양의 그림을 그려놨고, 네. 스포츠를 찍을 때는 또 스포츠 뛰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그 모드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뭐 화이트 밸런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봐야 일단은 접근하기가 너무 그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카메라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든 찍어봐야 될 텐데 처음에 찍으실 때는 오토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포토그래퍼라는 말이 이게 빛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빛으로 그린 그림인데 빛이 많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맞습니다.
그죠. 대낮에 가서 오토로 찍으시면 너무너무 잘 나와요.
핸드폰으로도 잘 나와요.
그죠. 우리는 돈이 많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돈이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빛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찍고자 하실 때는 우리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분할해서 써야 어떻게 경제적인 활동을 또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빛이란 놈도 이 양이 적을 때는 이 사진 카메라 안에서 어떻게 나눠 써야 되는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조금 기계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우선에는 그걸 아시기 전에 빛이 많을 때 나가셔서 자기 감성대로 찍고 싶은 게 내가 뭔가. 지금 사진을 하신다는 분들이 자기가 무엇을 찍고 싶어 하는 것조차도 모르세요.
네네.
왜? 공식화되어 있어요. 어디 가면 그걸 찍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사실은 이 카메라를 들고, 저는 좀 권해드리는 게 이제 해가 뜨고 나서 새벽에 아니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산보 아니면 산책을 나가서 카메라를 들고 자기가 찍고 싶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거리든 좋습니다. 뭐 낙엽이 떨어진 가로수길도 좋고 또 출근길에 도심 거리도 좋습니다만은 어떤 거리든 자기가 그러시면서 이 카메라로 내가 무엇에 대해서 찍고 싶어 하고 무엇에 대해서 반응하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이게 사진하고 또 이렇게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그 현쌤도 얘기하셨지만 요즘 오토 기능이 워낙 잘 나와서 근데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완성도를 보고 한 100점 사진을 논한다면 오토로 찍으면 그래도 한 70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뭐 풍경 모드, 인물 모드 이런 거 잘 활용하시면 80점.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조리개 셔터 스피드 이런 걸 활용하셔서 직접 찍으시면 이제 뭐 90점, 100점으로 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90점, 100점짜리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오토라면 얼추는 나와. 근데 어설프게 뭐 A 모드다 뭐다 이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갑자기 0점짜리 사진이 나올 수도 있고 맞죠. 하얗게 떠버린 사진, 시커먼 사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카메라를 사면 너무 잘 나올 줄 알고 했는데 핸드폰보다 안 나오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은 뭐냐면 지금 오토에서 벗어나고 싶긴 하나 이 기계를 잘 활용을 못해서 지금 오토 찍을 때보다 자기 사진 찍는 즐거움이 감소가 된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과도기죠. 과도기.
그렇지. 과도기인 거지. 그런 분들은 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가지시고 검색 엔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강의에 나와서 지금 뭐 안구류가 하는 이런 기초 강의 같은데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들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광고를 하면은 뭐 저희 주서 서식지인 캐논 EOS 클럽이나 아니면 소니 알파 미러리스 카페 이런 데서 뭐 초급 강좌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뭐 나도 그랬던 것 같아. 처음에 집사람한테 생일 선물로 이렇게 디카라는 걸 받고 디스 카메라를 받고 옛날에 필름 시절에 내가 찍어봤는데 이거 요즘 디카의 시스템은 어떤가 싶어서 이런 클럽 오프라인 강의에 나갔던 적이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 토리 엄마님께 조금의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다음 방송 때 어떻게 또 토리 할머니 나오시니?
할머니까지 오셔야 되나요?
뭐 삼촌, 당수 뭐 많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만
한번 보지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1회 방송 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2회 방송에는 그 사진의 역사, 사진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진의 역사보다는 출생의 비밀이라니까 뭐 좀 뭔가 있어 보이고 또 소설적인 것 같고
좀 뭔가 좀 막장 드라마의 요소도 약간 좀 끼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사진 이전의 시대는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갔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사진이 이 세상에 어떤 요구를 받고 나왔을 때 탄생이 됐을 때 사진이 갖는 의무 같은 것들이 있었지. 네. 그걸 이제 우리는 사회적 의무라고 그래.
네.
뭐라 그러냐면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진은 복제. 그림보다도 더 복제가 편하더라. 또 네. 빠른 시간 내에 되더라. 해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갖고 있던 화가들이 갖고 있던 그 사회적 의무를 바톤 터치해서 이 세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사진이 나오기 전에는 사진의 역할을
그림이 했던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여행을 가면
네.
그 멤버들 안에는 네. 분명히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네, 네.
이제 갔다 오면 이런 거지. 뭐 그림을 펼쳐놓고 이 봐봐 이 코끼리야.
네, 네.
뭐 크기는 이럴 거잖아. 그럼 옆에 봐봐 사람 그려놨잖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던 기록의 어떤 산물. 그리고 고전 회화라는 게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인상주의 회화부터 자기라는 게 표현된 거고
네네.
고전 회화는 자기의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네네.
누군가를 위한 영주를 위한 교황을 네네. 위한 국가를 위한 어떤 그림 벽화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네네.
자기 예술 자기가 느낀 대로 그리는 시대보다는 어떤 지금 사진이 지금도 사진은 그렇지 않지만
네네.
기록으로서 기록의 산물로서 그림이 활용됐던 시절이었던 거죠.
네. 저도 예전에 보면은 사진이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1800년대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1800년대 이전에 왜 홈볼트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지구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든지 여행을 하든지 간에 그걸 다 그림으로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왕한테 이제 그걸 보내기도 하고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게 좀 그 외진 곳에 다니면서 네. 뭐 열대 우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림까지 그리려니까 얼마나 그렇지. 힘들었겠어요.
참 그래서 카메라 루시다라는 장비가 있었다라는 거지.
네.
카메라 루시다라는 게 세 개의 면이 있고
네, 네.
또 세 개의 면으로 광학적인 성분을 갖고 있고 한쪽에 바깥의 풍경이 도화지에 그대로 비춰지는. 그래서 네. 그걸 따라서 그리면 그대로 그려지는 그런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뭐 사진이 있으면 참 보여주면 좋을 텐데 요즘 뭐 검색의 시대니까
그렇죠.
카메라 루시다라는 것만 검색을 해보셔도
시,
청취자들이 네. 뭐 금방 아 이렇게 생긴 물건이었구나 하고 네. 아실 텐데 그런 복제의 어떤 처음에 사진 이론의 1세대가 복제지 네. 아이도스라 그러는데 이제 네. 도상이라 그러고
네.
그림 대신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네.
그대로 복제하는 그 기능
네.
그 요구로서 사진은 엄청난 기능을 발휘했고 그걸로 돈을 벌었겠지. 또 이게 돈이라는 게 개입이 되어야
네네.
또 목숨 걸고 이렇게 개발도 하고 막 그러죠.
네, 그래서 이제 사진 이전의 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사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까 뭐 선생님께서 약간 살짝 언급하기도 하셨지만 보통 사진의 탄생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뜬금없이 뭐 프랑스 혁명, 산업혁명, 뭐 기술의 진보 이런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어떤 이렇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네.
참 이 뭐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네.
영주들과
네.
또 귀족들과의 싸움에서 프롤레타리아와
네.
부르주아. 이제 부르주아라는 뜻이 이 성곽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주아라 그랬거든.
네.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하고 프롤레타리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일단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지.
그렇죠.
성공을 했고, 자, 그 이후에 이제 부르주아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 조선 시대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도 선비 정신으로 그 500년 역사를 이끌어온 시대였거든.
네.
물질이 아니라는 거지. 그때 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하지만 네. 이 상업의 돈이 아니라 정신을 더 높이 평가하던
네.
또 그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이제 현대에 와서는 우리 대학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그걸 이어받았으나 IMF 이후에 이제 대학이 직업훈련소로 좀 전락을 해버린 거고,
네.
좀 씁쓸하지, 그런 거 생각하면. 자, 그 시대 역시, 이제 부르주아들이 정권을 잡아서 세상이 아마 돈으로
네.
계속해서 어떤 발전을 어떻게 되면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를 생각을 많이 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진리 추구를 할까? 어떻게 하면 학문적으로 아니 우리 삶에 대해서 우주에 대한 법칙을 알까가 아니라
네.
부르주아들의 수준이라는 게
네.
그렇잖아. 어떻게 하면 돈 될까? 돈을 벌까?
네. 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빨리 변하게 되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만국 박람회 쉽게 네.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개최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엑스포 같은.
그렇지. 네. 그럼 전 세계가 이제 그쪽으로 올 텐데, 자, 그렇게 하면서 이 프랑스가 발전을 해 나가는데, 시대에 맞게 뭐가 발전됐어? 정보가 나오던 전에는
네.
뭐가 있었지? 비둘기가 가장 빠른 전달 매체였어.
네.
비둘기 다리 훈련을 시켜서 다리에 이렇게 쪽지를, 감아서 보내는 거. 이제 정보가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기차라는 게 계속 세상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느긋하게 그림 그리고 있을 똑같이 그걸 복제하기 위해서 그림 그리고 있을 시간이 이제는 아까운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야.
네.
이걸 더 빠른 시간 내에 기록을 하자.
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조셉 니엡스라는 사람이 한 20년간을 연구를 해. 자, 사진은 우리는 발명됐다라는 표현보다는 발견됐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발명이라는 건 보통 뭔가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 발명을 하나. 사실은 카메라를 우시다부터 아니면 우리 구멍 뚫어놓고 빛 들어올 때 손 갖다 대면 그림자 생기잖아.
네.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기계들이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게 벌써 15세기경에 벌써 발명이 되어 있었던 거지.
아, 그럼 사진의 시초가 어떻게 보면 15세기에요.
그렇지. 아니 뭐 그 문헌상으로는 10세기에도
네.
뭐가 있다는데 뭐 네. 그거가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15세기 경부터 벌써 네. 그게 나와 있었고 그리고 조셉 니엡스가 이제 무엇을 발명한 것보다는 발견이라는 말은 그걸 어떻게 빨리 새기게 하는 화학 물질, 화학 물질에 대한 것들을
네.
어떤 약품을 쓰고. 어떤 걸 감광제를 발라야 이게 네. 빛이 타 들어가면서 이렇게 새겨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발견을 1800, 정확한 뭐 연도는 안 나와 있지만 1826년경에
네.
조셉 니엡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사실은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발견이라고 적었다 그래. 그래서 발견했다 이러고 막 기쁨을 토로하게 됐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속도에 의해서 그림에서 사진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반대로 또 그림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림을 못 그리던 사람들이 따라 베끼는 수준의
아니 뭐 프랑스의 그림의 어떤 그런 수준이라는 거는 화가가 말이야 술을 한 잔 딱 먹고 나갈 때 돈이 없어.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네.
그리고 나갈 때 테이블 위에 탁 놔. 계산대 위에. 네. 그럼 그 주인이 이게 이 술값과 맞먹을 수 있는 그림의 가치인지 아닌지 판별할 정도의 수준이 됐다라는 거지. 그 정도의 어떤 프랑스 예술 네. 문화에 대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진에 왔어도 그림 그리는 사람과 사진가의 어떤 그런 갈등들이 많았다고 그래.
이게 세계사 시간에 막 그 외우기 쉬웠던 연도 중에 하나가 이제 1789년 뭐 프랑스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쯤에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인식에 이제 각성이 이루어지고 때마침 이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기술의 진보도 같이 일어나니까 이제 회화에서 사진으로 넘어가는
그렇다
계기가 됐던 게 아닐까?
아니 뭐 계기가 됐던 게 아닐까가 아니라 맞아. 그게 일단 시대적인 요구가 있었다라는 거지. 그전에 15세기경에 어떤 원리가 있었는데
네.
발명이 돼 있었는데
네.
그게 1839년에 네. 8월 19일날 프랑스에서 다게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네.
그 발표가 되기까지
네.
그 안에 어떤 시대적인 요구가 뭔가 봤을 때는
네.
속도 그리고 돈
네.
이걸 개발하면 발명하면 돈이 되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무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사진이 나오면서 또 그 개발에 대한 속도에 대한 게 더 박차를
네.
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도 예술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는 했다는 건가요?
아니, 예술로는 인정을 못 받았지. 분명한 기능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물론 요즘 스마트폰도 막 틀어놓고 예술로, 예술의 범주로 끌어들이기도 하잖아. 뭐, 백남준 씨 작품들도 네. 모니터에서.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그때 당시는 개념 예술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예술적인 어떤, 이게 뒤에 인상주의 후기, 이제 우리가 모더니즘이라 그러지. 네. 모더니즘부터 엄청난 이 화파들이 나와.
네.
실험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그 전까지는 이제 고전 회화라 그러지.
선생님, 근데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1회 방송 때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인상주의, 모더니즘, 자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뒷부분에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할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할 텐데.
네, 선생님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네.
자, 뭐, 인상주의라는 게, 그 전까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누군가를 위한 그림이었다면
네.
인상주의부터는 뭘 그리기 시작했지? 우리 인상이라는 게 뭐야?
네.
여자를 만났어. 아, 인상 좋으시네요. 네. 요즘 불쾌하게 생각하지? 이쁘지 네. 않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인상이 좋다라고 얘기한다. 인상이라는 건 느낌이거든.
네.
그래서 빛을 바라보는 아니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자기의 느낌들을 그리기 시작했. 자, 자기의 느낌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겠지. 그 전까지는 내가 없었으나 지금부터는 내가 중요한 거지. 적어도 꽃을 하나 그리면 고전주의 회화에서는 내가 투명했다라는 거야.
네네.
그래서 그대로. 나를 투명한 걸 거쳐서 똑같이 그걸 그리는 사람을 보고 와 그림을 잘 그린다. 사실은 지금 뭐 우리나라 그림을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장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인상주의 회화부터는 내가 투명하지가 않아.
네.
막혀있어. 불투명해. 나를 거쳐서 나이가 해석된,
네.
내가 바라본, 아니면 내가 느낀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지. 자, 우리가 모더니즘이라는 게 1890년대부터 시작이 되지. 그런데, 모더니즘의 강령이 뭐냐면,
네.
전통을 거부? 새로운 것의 추구.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네.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을 거부하는 게 뭐야?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삶이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들은 뭐지? 아버지 그거 싫어요. 나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이게 더 새로운 게 있어요.
네.
하고 간단 말이지.
네.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래? 아 역시 훌륭한 놈. 이렇게 하지 않을 거지.
네. 네.
뭐라 그래? 이런 싸가지온. 이렇게 나갈 거라.
이런 모던.
그렇지. 그래서 모던, 막 모던하다, 모더니즘, 뭐 모던하다 우리 뭐 이렇게 하잖아. 그게 네. 좋은 얘기 결국은 아니야. 그게 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진짜 요즘 것들
네.
뭐 이런 느낌의 네. 단어였다 그래. 그러니까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
네.
얼마나 많은 화파들이 생겨. 인상주의 이후에 뭐 신고전주의, 뭐 미래파. 표현주의 뭐 여러 가지 화파들이 네. 생기는 이유가 그거라는
네.
포스트 모던이 나오기까지.
알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 나라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림 같은 걸 보면은 뭐 정선의 박연폭포다, 뭐 금강전도다 보면 이렇게 되게 시원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진 거 보면 그 정도 안 멋있더라고요. 예를 고전주의면은 그대로 맑게 따라 그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예. 정선의 그 박연폭포로 봤을 때 와 멋있다 그 시원함 금강산을 봤을 때 그 시원함은 조금 더 실제보다 더 멋있고 자기 인상을 심어가지고 조금 더 과장해서 그리는 그러니까 자기를 투영해서 이제 그리는
그렇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을 지금 현대에 와서 사진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그거지
네.
똑같이 보여야 된다 나한테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아 선생님 저 새벽에 산 등산을 했는데 그 새벽에
네.
그 음무속에서의 그 숲속을 제가 찍었는데 아, 그 느낌이 안 담겨요 네. 이러거든
내 눈에 더 멋있었는데 왜 이렇게 안 담겨집니까?
그 왜 그러냐면 안 담길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산에 산 정상의 감동이라는 게 우리가 시각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과정
뭐 과정도 있고 또 바람의 어떤 촉각 풀 네. 냄새에 대한 후각
네.
땅 냄새 그리고 어떤 이 오감 자체가 다 작용을 해서 그 감동을 네. 느끼는 건데 그 시각으로 또 3차원적인 것들이 어떻게든 이 사진 찍으면 평면이 되어버리는 거지.
네.
거기서 어떻게 감동을 느끼지? 네. 우리는 그 파편을 통해서 그 감동의 어떤 경험들을 불러올 수는 있어.
네.
그걸 불러와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담기는 거는 사실 실제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또 사진은 절대 똑같지 않아. 네. 그거 외부터 지금 청취자들이 좀 풀었으면 좋겠어. 네. 사진은 똑같이 담기는 게 아니야.
사진도 보면은, 이렇게 뭐, 카페나 이런 데 올리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보정을 해서 조금 더 과하게 해야지 오히려 그때 감동이 약간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술적인 감동이겠지.
네.
지금 사진을 해석하는 일반 분들의 해석은 네. 대부분 다 미술적 교양에서 나오는 해석들이야.
네네.
우리가 살면서 학교 다닐 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술 수업은 있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미술은 어딘가에서 봤어. 그래서 사진을 평가할 때도 자기가 갖고 있는 미술적 교양으로 사진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것 같으면 뭐 사진학과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미술과에서 그냥 같이 가르치면 될 텐데 네. 사진은 독보적인 아니면 독립적인 어떤 학문 체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세계 유수한 나라에 사진학과가 네, 네.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인상주의에 대해서도 약간 살짝 한번 다뤄봤고 그러면 모더니즘도 어떻게 전통에서 살짝 벗어난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전통을 거부한 거니까. 네.
그런 게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사진이 이제 탄생됐다고 보면 되겠는 거죠.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2회 1부에서는 사진 이전의 시대는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다음에 사진 어떻게 탄생됐는지 알아봤는데, 2부에서는 아까 선생님께서 잠깐 얘기하신 사진의 발명, 뭐 니에프스나 다게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제발.
제발.